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새벽 여러 차례 폭발음이 키예프 외곽에까지 들렸다며 정확한 폭발물의 정체는 불확실하지만 점점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 침공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키예프 내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제 전복 집단이 수도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키예프가 포위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수도 내 거주지에 침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적들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심부에서 약 9km 떨어진 오블론 지구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휘발유와 증점제를 섞은 가연성 화염병인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해 반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사회 관계망에 현지 주민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오블론 지구의 기계화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키예프 지역에 약 18만 정의 총기와 탄약이 예비군에 지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더 많은 무기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추가적인 최신 무기와 기타 지원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대규모 침공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맹렬한 미사일 공격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60기가 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흑해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격기를 포함해 75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날 주요 표적은 탄약고와 공항 등 군사기지와 방공시설이었고 피해 규모와 군 또는 민간인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이날 벨라루스에서 수도 키예프, 북동 국경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하르키우,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시로 총 3개 경로를 통해 침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 키예프를 향한 진로는 다시 키예프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두 갈래로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보는 질문에 나는 그가 그렇게 하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계획 중 하나는 수도 키예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까지 진입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방위에 대한 나토의 법적 약속이 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와 기타 최신 기술에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와 의약품을 보내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 목적의 군사 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이날 러시아 의원들과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순간에 모스크바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권고해온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공격을 전면 개시하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 대결 속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일제히 북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공격이 시작된 14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과 강력한 지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러시아의 공격에 우리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패했다며 이는 해외 적국들을 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단지 창살의 끄트머리일 뿐이라며 중국과 북한, 이란도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돈영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다른 적국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푸틴에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맞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대결이며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서구의 시험대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권국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이를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하고 지켜보자식의 외교 정책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성을 가속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행동이 아니라 유화책의 일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와 억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붕괴 이후 푸틴의 공격에 대해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위험한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적국은 리더십 결함으로 인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권력과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안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전면 개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지도부를 국제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의 푸틴과 러시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이런 과정을 촉진한 자들이 최대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2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북쪽과 동쪽 그리고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남부 해안으로 상륙하는 등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에서 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moment, North Korea is assuming an even lowe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다룰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과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명확하고 강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북한 정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김정은과 김 씨 정권의 혜택을 위한 특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미국의 주의가 분산돼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를 계속 시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900개 상당의 전략적 핵탄두를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 공화국을 병합하면서 이 같은 안전 보장을 묵살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론하는 나라들의 우크라이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를 리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가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이 통상 가장 큰 방해자였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방해에 동참하는 조용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경색된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긴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 유엔의 대북 행동에 두 나라가 함께할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엔 안보리가 설립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자유와 주권, 국제법 기반의 질서를 지키는 측에 서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더 가깝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조율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중요한 대응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위협 세력에 맞서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overt, large-scale invasion of Ukrain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에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 대한 공약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두 나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를 수호하고 철통 같은 동맹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23일 한국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영내 안보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이날 미 해병대 사령관실 에릭 플래너건 공보실장을 통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에서 고위 군 지도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화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위대한 국가들 간의 철통 같은 동맹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지난 21일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버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간 안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또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환담하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방문해 김태성 사령관과도 회동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버거 사령관은 지난 8일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규모 실기동 미한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며 소규모 훈련을 여러 개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실의 에릭 플래너건 공보실장은 버거 사령관의 연합군사훈련 발언과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병력과 장비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또다시 해상 초계기를 투입합니다. 지난달 동중국해에 초계함을 파견해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적발한 영국은 적극적인 제재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다국적군의 활동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방 국가들이 영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모두 13차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감시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감시 활동이 전개됐고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주가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모두 10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호주 항공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초에는 영국 해군의 해상 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두 차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3일 대북 제재 감시 활동 성과에 대한 BOA의 문의에 타마루함이 과거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은 탄도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공급을 금지하기 위해 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임무이며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정보 수집, 관심 선박 확인과 보고 등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국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번입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도 지난해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을 영내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는 23일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온 작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다국적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하며 유엔 관련 결의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또 이런 캐나다의 동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빠르고 규모하게 제재 회피 방식을 계속 적응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번 관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관련 해양 감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인도태평양 지역 항해에 나선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한반도 일대에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국방부는 VOA에 바이에른호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도 영내에서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24일 VOA에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계 감시 활동이 대북제재의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 goes beyond just spotting and taking pictures of suspicious vessels and/or illicit maritime activity.
다국적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경계와 감시 활동은 단순히 의심 선박이나 관련 활동을 포착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넘어 참여국 간의 정보 공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취약한 여러 지역의 제재 이행과 준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가 강화되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선박 압류 등과 같은 제재 집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선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개입과 차단 등과 같은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네일 와츠 전 위원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계 감시와 보고 등이 북한의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선박들에 대한 개입과 차단 조치를 고려하거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If monitoring and watching and reporting is insufficient in reducing the flow of illicit transfers,
워츠 전 의원은 이런 조치가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엔에 반하는 화물이나 선박 등에 대한 개입은 기존의 해양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하는 많은 선박들이 국제해사기구 이행사항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워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군 당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 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F-35 전투기의 주일 미 공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유연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24일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의 연합 공중훈련 콤노스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18일 종료된 콤노스 훈련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콤노스 훈련은 40년 이상 성공적으로 통합된 항공 작전을 수행한 연례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공군과 동맹국은 각국의 전투력 강화와 전투권의 통합 역량을 향상하는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콤노스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 등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2,000회 이상 출격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지에 어떤 도움을 주냐는 BOE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야외 기동 훈련에서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 행동을 공개 거론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콤노스 훈련에 공군 수송기 2대와 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인도 지원 부문에 참여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향후 군사적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태평양 공군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작전 안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국은 미한 상위 방위 조약에 따른 미한 연합 방위 체제와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이 한국 도입에 강력히 반발한 F-35A 라이트닝2의 주일 미군 공군기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을 벗어나 훈련하면 미 공군이 다른 전역과 연공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할 국방부 선택지를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연한 전역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미 알래스카주 아이슨 공군기지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2가 지난 20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통합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3일 한국의 F-35A 도입과 관련해 우리 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주요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24일 VOE와의 전화 통화에서 F-35A의 임무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미국과 한국이 대응을 원할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If let's say that North Korea decided to do an artillery strik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ROC and US wanted to respond to that.
벤의 선임 연구원은 F-35가 한국을 통해 북한 영토나 근처로 침투해 비무장지대 근처에 북한 화학무기 저장 시설이나 군단의 핵심 사령부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원활한 대북 송금을 위한 특별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 대변인은 24일 VOA에 인도주의적 금융기재,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 불능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북한에 국제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 활동의 주요 장애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국이 이 장애의 특별 해법을 찾기 위해 1718 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차 대변인은 은행 경로 해결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은행 경로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의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최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외부적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도 지난달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국경 봉쇄와 송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WFP는 23개월 만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사람에 대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이 핵심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지 분명한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거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WFP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줬다며 은행 경로 부재와 여행 제한은 현금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따라서 WFP는 북한 내부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경로 마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은 208조 D항에서 이러한 은행 경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영사활동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규정, 규칙, 정책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은행을 한 개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 마련과 관련해 그러한 설계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 find it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make some kind of an arrangement like this.
뉴콤 전 분석관은 은행들이 대북 금융거래를 기피하고 있기에 은행을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BDA를 불법 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렸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I just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뉴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은행이나 국제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유엔 1718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 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유엔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은행이나 러시아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 감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면 심각한 보건위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서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저스틴 펜도스 교수팀은 24일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 전파될 경우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펜도스 교수팀에 따르면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28만 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최소 4만 4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감안한 예상치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펜도스 교수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와 보건의료 시스템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북한과 비슷한 저개발 국가들의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사망률은 2.2%까지 치솟아 사망자 수가 최대 2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와 같은 이전 신종 코로나 변이종보다 전파력이 수배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은 한동안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확진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를 지나 전염 범위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약화되는 과정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집단 면역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 삽시간에 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점차 풍토병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접종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오미크론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 방역당국이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남희 보건환경분과 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이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지 북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의해서 전파가 확 퍼지면 이 중증률이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이전에 델타라든가 오리지널 그 코비드-19 바이러스보다는 약화된 형태이지만 오미크론이 북한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자국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25만 2천 회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코백스가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러시아와의 교역 재개 움직임도 보이면서 방역 기조도 통제 위주에서 선진적, 인민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수용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집단 면역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물량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백스는 다종 다양한 걸 소량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국경을 열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국경을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비상방역체제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황남희 상임위원장도 백신을 3회 접종하려면 전 주민들이 동시에 맞는다고 해도 최소 석 달은 걸린다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에 따른 방역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백신 지원 의사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이후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북한 동향 보고를 전하면서 미국 쪽에서 6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북한 측의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 측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일부 풀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가급적 빨리 전면적인 교역 재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노동당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안정된 제대로 된 체제 유지를 하려면 주민생활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손톱 검는 거는 치료하려고 하면서 염통 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군시한적인 지금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설사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경 봉쇄형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북한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40일 가까이 지났지만 양국 국경 무역의 정상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쪽 세관은 여전히 비어있고 열차 운행도 뜸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던 조중우이교 일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23일 자료를 살펴보면 조중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인 단둥 세관 앞은 주차된 트럭 한 대 없이 회색빛 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수십 대의 트럭이 북한에서 넘어와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섰던 곳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이곳 세관에 눈이 쌓인 모습이 위성에 관측됐는데 다음 날인 16일까지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가 더 지나서야 세관 건물 바로 앞 야적장 일부에 눈이 치워졌지만 조중우이교로 향하는 길목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쌓인 눈은 21일에야 사라졌는데 제설 작업을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녹은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온 이후 약 엿새 동안 핵심 교량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그대로 방치한 건 양국 간 국경 통행이 그만큼 위축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운행을 재개한 열차의 움직임도 최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17일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 서쪽 입구 부근에서 약 330m 길이의 열차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의 화물 열차가 단둥으로 건너갔다가 신의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 방역을 위해 의주 비행장에 멈춰선 이 열차가 위성사진에 촬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소독시설이 구비된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는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이 철도는 신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와 연결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처음 열차가 포착된 이후 이곳에 또 다른 열차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촬영되는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한 만큼 실제 운행된 열차가 있을 순 있지만 전반적인 포착 횟수가 적은 것을 볼 때 과거 수준의 전면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추해 볼 만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2일 지난달 열차에 실려 의주 비행장에 하역된 화물이 한 달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놓인 화물은 지난달 첫 열차 운행 때보다 많아졌지만 처음 도착한 화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38로스는 중국에서 온 화물들이 최소 한 달 이상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열차들이 화물을 다 싣지 못한 채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주 비행장의 화물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수입 물품들을 장기간 격리하면서 더 이상 물품들을 들여올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열차를 이용한 북중 무역을 일부 재개했지만 방역시설이 포화 상태를 겪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3억 1,804만 달러로 2020년에 5억 3,906만 달러에 비해 약 41%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전인 2019년 27억 8천만 달러의 약 11% 규모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50억 달러에 비해선 6% 수준입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에서 모두 0.5 내지 2m로 비교적 잔잔한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 최고는 7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8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4도가 되겠습니다. 희천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1도. 해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9도입니다. 개성은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0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2도가 되겠습니다. 장지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2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1도입니다. 평강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5도. 청진 오전에 맑고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8도. 삼지연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구름이 많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먼 바다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새벽 여러 차례 폭발음이 키예프 외곽에까지 들렸다며 정확한 폭발물의 정체는 불확실하지만 수도 키예프가 점차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키예프 안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체제 전복 집단이 수도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키예프가 포위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수도 내 거주지에 침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적들이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심부에서 약 9km 떨어진 오블론 지구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휘발유와 증점제를 섞은 가염성 화염병인 올로도르프 칵테일을 제조해 반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사회 관계망에 현지 주민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오블론 지구에 기계화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키예프 지역에 약 18만 장의 총기와 탄약이 예비군에 지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잘로즈니 총사령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더 많은 무기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추가적인 최신 무기와 기타 자원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대규모 침공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맹렬한 미사일 공격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60기 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흑해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격기를 포함해 75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날 주요 표적물은 탄약고와 공항 등 군사기지와 방공시설이었고 피해 규모와 군 또는 민간인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이날 벨라루스에서 수도 키예프, 북동 국경선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하르키우,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시로 총 3개 경로를 통해 침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 키예프를 향한 진로는 다시 키예프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두 갈래로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계획 중 하나는 수도 키예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까지 진입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방위에 대한 나토의 법적 약속이 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와 기타 최신 기술에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의약품을 보내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 목적의 군사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이날 러시아 요원들과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순간에 모스크바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한 직후인 어제 복잡한 배경과 경위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은 각종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각국이 자제,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권고해온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대부분 미국민들이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현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당하거나 높은 지역 거주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 지역의 95%가 권고 대상입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